VOA 세계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11일 오전 4시 40분쯤 개표가 약 99% 완료된 가운데 윤 후보는 48.6%, 1623만 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47.8%, 1596만 표를 얻었습니다. 두 후보의 득표차는 0.8%포인트, 약 26만 표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9일 발표된 출구조사에서 윤 후보가 48.4%, 이 후보가 47.8%로 0.6%포인트 차이로 초박빙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당선이 확실시된 이후 자택길을 나선 윤 후보는 당 개표 상황실을 찾아 오늘의 결과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쟁이 끝났으니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윤 후보는 밝혔습니다. 또 헌법 정신과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해 국민을 잘 모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성명 발표에서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자들이 8일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향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윌리엄 번즈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앞으로 수주 안에 매우 추한 장면들이 나올 수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민간인 사상자 발생에 대해 거리낌 없는 태도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번즈 국장은 이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상에게 개인적 신념에 깊이 기초한 문제라면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자 결심이 섰으며 우크라이나의 방향성을 변모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앞서 미 국가정보국장실은 7일 미국 내 17개의 정보당국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한 31쪽 분량의 2022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은 현재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저항에 직면해 있고 중대한 군사적 장애를 겪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맞서서 절대 항복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8일 영국 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한 화상연설에서 이번 전쟁은 우리가 시작하지도 않았고 원했던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우리는 맹렬히 저항하고 있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본래 우리의 소유인 것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래 50명이 넘는 어린이가 살해됐고 또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국민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UAE 지도자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신문은 8일 보도에서 중동국가와 미국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 등에 대한 국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UAE의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나이안 왕세자와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를 추진했지만 모두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 관리들은 예멘 전쟁과 이란 핵 협상 등과 관련한 최근 미국이 펼치는 걸프 정책에 대해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UAE가 긴장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 지도자들과의 통화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왕세자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가 2008년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여러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디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8일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를 어긴 중국 기업에 대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불복하는 중국 기업들의 이들이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로 하는 미국산 장비와 소프트웨어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중국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중신고재를 포함한 그 어떤 중국 기업들도 러시아의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계속해서 제공하게 되면은 문을 닫게 할 수 있다고까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해 핵과 재래식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조만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미군 고위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은 8일 북한이 여전히 전략적 안보 도전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평북과 함경 북부 오후부터 밤사이 비 또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이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해 핵과 재래식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계속 몰두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 등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이 북한을 미국과 동맹국의 주요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8일 하원 정보위원회 연례 세계 위협 평가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능력을 꾸준히 확장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continues to steadily expand and enhance Pyongyang's nuclear and conventional capabilities, targeting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헤인즈 국장은 김 위원장이 영내 안보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고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만들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격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은 7일 17개 정보당국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한 31쪽 분량의 2022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계속 몰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핵 운반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입증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 시험을 실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북한의 생화학 무기 능력도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보당국은 북한이 분쟁 중에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거나 비전통적 혹은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그러한 무기를 사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핵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핵 분열 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2017년 이후로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1월부터 핵실험과 ICBM 실험이 포함될 수 있는 긴장 고조의 토대를 쌓기 시작했다며 탄도미사일 시험은 미국 전역으로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의 숫자와 형태를 확장하려는 북한 노력의 일부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한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뿐 아니라 핵 보유국의 명성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과 한국 간 접근 방식의 차이를 악용하기 위해 대남 위협과 상징적 평화 제스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지속해서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권의 우선순위에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사이버상에서의 절도와 유엔 대북제재 금지 상품 수출 등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 계속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정보당국은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전력과 관련해서는 정교하고 민첩한 첩보활동과 사이버 범죄 등의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과 연계된 사이버 범죄자들이 여러 국가에서 언론과 학계, 방위산업체, 정부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에서 기밀을 탈취하는 활동을 수행했으며 주요 사회기반 시설 네트워크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중단을 일으키고 미국의 산업 네트워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과거 은밀하고 대담하게 사이버 공격을 실행해온 것을 감안할 때 기습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보고서는 국가 간 경쟁과 잠재적 갈등이 여전히 중요한 국가적 안보 위협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을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능력과 의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적대국들이 군사와 사이버 분야를 비롯한 기타 능력을 강화해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미국의 재래식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영내와 세계에서 파괴적인 행위자가 될 것이며 동시에 대량 살상무기 능력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이 핵과 ICBM을 북한의 전체주의적인 독재 통치의 궁극적인 보증으로 여기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아마도 자신의 정권에 대한 현재의 압박 수준이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 등 북한의 접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만큼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정보당국은 보고서에서 중국과 관련해 역사상 최대 규모로 핵전력을 확대하고 있고 무기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최근 수백 개에 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저장시설을 신축했으며 지난해 시험한 초음속 무기는 완전히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중국에 떨어지는 등의 성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의 석유관이나 가스관, 철도 등 핵심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신들의 계획을 저지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조약에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며 특히 미국 등의 이익이 되는 내용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조만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미군 고위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위협해 미군의 전쟁 의지를 꺾겠다는 게 북한의 전략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렌 베너크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8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하고 수소폭탄을 실험한 것은 미 본토를 위협하고 위기와 분쟁 시 미국의 옵션을 제한하는 역량을 개발하겠다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결의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신형 ICBM 실험을 곧 재개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북한은 2017년에 시험한 무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새로운 ICBM을 공개했고 더욱이 지난해 10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김정은이 새로운 ICBM 설계를 포함해 역량이 가장 뛰어난 무기체계의 시험 비행을 곧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겁니다. 이날 북미, 남미의 국가안보 도전과 미군 활동을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미 국방부의 멜리사 델턴 국토방위 반구 담당 부차관부는 서면 답변에서 북한과 이란을 지속적인 국가 단위의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들 불량 정권은 자국 주민들의 복지를 희생시키며 판도를 바꾸는 역량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뚜렷하고 지속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은 국제 금융 시스템을 악용해 돈을 훔치며 유엔의 제재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북한이 여전히 전략적 안보 도전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날 2023 회기연도 국방 예산 승인 요청 검토를 주제로 한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계속 영내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과거 북한은 미국을 사정권으로 설계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을 시험했고 대규모의 전구급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미사일 발사들은 확실한 미사일 위협을 개발하느라는 지속적인 열망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국 전략사령부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들을 독려하기 위해 국방부가 영내 파트너들과 함께 펼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공약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또 미국은 기술 탈취, 정보 무기 시스템 침투, 공급망 혼란, 사이버 스파이 활동 등 미국의 이점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단호하며 끊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은 8일 북한이 여전히 전략적 안보 도전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날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 승인 요청 검토 청문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계속 영내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과거 북한은 미국을 사정권으로 설계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시험했고 대규모의 전국급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미사일 발사들은 확실한 미사일 위협을 개발하려는 현재 진행 중인 열망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국 전략사령부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국방부가 영내 파트너들과 함께 펼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공략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또 미국은 기술 탈취와 정보 무기 시스템 침투, 공급망 혼란, 사이버 스파이 활동 등 미국의 이점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단호하며 끊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함께 대북 외교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패권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중국의 비판에 대해서도 영내에서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긍정적 전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계속 북한과 접촉하려 하고 있으며 외교적 접근을 추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7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7일 진행된 중국의 대외정책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 문제의 뿌리는 북한이 직면한 외부의 안보 위협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고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북한과 기본적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을 향한 적대 의도가 없으며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으로 대북 외교를 모색한다면서 북한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올해 들어서만 9차례에 걸쳐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인도태평양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구상이라는 중국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영내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전략이라며 인도태평양 전략은 앞으로 미국의 이 지역보다 더 중요한 곳은 없을 것이며 미국의 안보와 번영이 근본적으로 인도태평양에 달렸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비전은 미국 내에서 초당적으로 공유되고 영내와 유럽 전역에서도 공유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인도태평양판 북대서양 조약기구 구상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주도의 패권 체제를 수호하고 아세안 중심의 영내 협력 구도를 훼손해 영내 국가의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파이브 아이즈와 쿼드, 오커스 등 미국과 동맹의 협의체를 거론하며 소그룹을 만들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양국 관계의 국면을 해치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영내에서 미국 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행동이든 기후위기 혹은 다음의 전염병이든 21세기 도전에 맞서고 기회를 붙잡기 위한 집단적 역량 구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우리의 대중국 전략이 아니다면서 이 전략이 범위 면에서 세계적이지만 인도태평양을 특히 치열한 경쟁 지역으로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11일 출범 1년 만에 종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영내와 그 너머의 연결 강화, 영내 번영 도모, 안보 강화, 다국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 증진 등 인도태평양 전략의 다섯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실시됐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집권여당과 제1야당 후보들은 엎치락뒤치락하는 접전을 벌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4,46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대선 투표율이 73.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일에서 5일 사전투표를 비롯해 재외국민투표 등 집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또 2017년 19대 대선 동시간대 투표율보다 3.5%포인트 높은 결과입니다. 향후 5년간 한국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이번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초박빙의 접전을 벌여왔습니다. 여당의 정권 재창출론과 야당의 정권 교체론이 맞붙은 이번 선거는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최종 투표율이 80%로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서 5일 이루어진 사전투표에서 기록한 투표율 36.93%도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이 때문에 높은 최종 투표율이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특히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인 부동층 표심이 최종적으로 누굴 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 수도권을 돌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마지막 한순간 단 한 명까지 투표에 참여해서 어쩌면 2표, 3표 차로 결판날 수도 있는 이 안개 상황을 말끔하게 여러분이 걷어주십시오.
윤석열 후보도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대적인 피날레 유세를 벌이며 마지막까지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제 세력은 국민, 주권자이신 국민뿐이기 때문에 오로지 국민의 이익 하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후보는 소속 정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100여 일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1월 5일 국민의힘 경선에서 대선 후보가 된 뒤 지지율 40%를 단숨에 뛰어넘으며 기선을 잡았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50%에서 60%에 이른 정권교체 여론을 탄 효과였습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현직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해 국민의힘 측에 건넸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졌지만 윤 후보의 지지율 고공행진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12월을 거쳐 올 1월 들어선 20%대로 주저앉으면서 이 후보에게 지지율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윤 후보의 선대위 구성과 인재 영입 문제 등을 두고 내홍이 불거졌고 12월 말엔 윤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등 악재가 이어진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윤 후보는 선대위 해체라는 초강수를 두며 갈등을 빚었던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결별하고 이준석 당대표와 화해하면서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이 후보는 1월 18일 자신의 과거 욕설 녹취록이 추가 공개되는가 하면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 보도가 터지면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으로 내세웠던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일부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대, 미화로 수억 달러 규모의 부당 이득을 거둬들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또한 이 후보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윤 후보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를 다시 앞서는 결과가 나왔지만 2월 말부터는 그 격차가 다시 좁혀져 일부 조사에선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두 후보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만만치 않은 외교안보 과제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도발과 미중 전략 경쟁, 우크라이나 사태로 한반도 안팎의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두 후보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대북 정책 요지는 문재인 현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승인데 반해 윤 후보는 미한동맹 재건과 미한연합훈련 정상화, 확장 억제 강화로 힘에 의한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한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 억지를 통한 평화 쪽에 좀 방점을 두고 있다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어느 경우에도 평화를 우선하는 비싼 평화라도 유지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거든요. 크게 본다 그러면은 한쪽은 좀 강경한 스탠스, 윤석열 후보 쪽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쪽은 좀 더 유연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외교 정책 기조도 이 후보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표방한 반면 윤 후보는 미중 대립 심화로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한층 중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드 배치 이후에 한중 간에 했던 3불 정책에서의 일부 폐지라든지 쿼드 워킹그룹 가입, 한일 관계를 통한 한미일 협력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까지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미중 경쟁 구도에서 상당히 균형을 잡으려는 모양새를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편 투표가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된 이번 선거는 개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도 접전이 이어질 경우 당선자 윤곽은 10일 새벽에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웅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 발사를 규탄하는 장외 공동성명에 동참한 것은 북한의 행동 패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가 거듭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8일 VOA에 3월 5일 실시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발사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영내 안정을 약화시키고 뉴질랜드의 친구와 이웃들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뉴질랜드는 7일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장외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뉴질랜드가 북한 미사일 규탄 공동성명에 동참한 것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와 관련해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4일 VOA에 북한의 행동 패턴이 우려돼 공동성명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월 10일과 20일, 2월 4일 등 앞선 세 번의 회의 뒤 발표된 북한 탄도미사일 규탄 장외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미국으로부터 함께하자는 초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성명들에는 안보리 이사국들과 일본이 서명했다며 뉴질랜드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앞서의 성명들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시험을 자제하며 외교적 관여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1월 이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세 차례 공동성명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지난달 28일 처음 이름을 올렸고 3월 7일 성명에도 동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처음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린 직후인 3일 VOA에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및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현 한반도 정세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긴장 조성과 정세 불안정 행위를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유엔 사무총장실, 유럽연합,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도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국시간 5일 오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올 들어 9번째로 지난달 27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지 엿새 만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활동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하는 움직임들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향후 북한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이용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켄구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에 핵과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스 국장은 북한이 미국의 주목을 받으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큰 효과를 얻기가 어려워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If they don't get the diplomatic breakthrough, at some point they're going to resume the testing.
So, 구스 국장에 따라서 만약 북한이 외교를 얻지 못한다면 도발 수위를 점차 높이든가 아니면 바로 핵실험이나 ICBM 시험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실험, ICBM 발사 유예 조치 파기를 시사한 가운데 최근 북한의 핵활동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하는 움직임들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7일 개막한 IAEA 이사회에서 북한이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하는 징후가 있고 강선 핵단지와 평산 광산에서도 활동 징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는 지난달 18일과 이달 4일 촬영된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을 통해 이 일대에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기존 건물이 수리된 모습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달 5일에도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한 시험을 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고스 국장은 오는 4월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e where you would see something major, such as an ICBM test, because it overlaps with a lot of critical dates in North Korean history. And it's something that they can use for their own propaganda purposes.
북한의 주요 일정들이 겹치고 미한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는 4월에 북한의 ICBM 시험 재개 등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4월은 각종 기념일과 명절이 모여있는 달입니다. 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추대 기념일을 시작으로 15일은 북한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며 25일은 인민군 창건일입니다. 북한은 태양절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ICBM 등 새로운 무기를 선보여 왔습니다. 게리 세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틈타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Now I think with the war and all the sanctions that the U.S. and its allies have imposed on Russia, I think North Korea must feel that it has more room to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러시아 제재 국면 속에 북한은 분명 유엔 안보리 제재에 부담 없이 실험에 나설 공간이 더 있다고 느낄 것이며 이는 어느 시점에 김정은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올해 발사한 여러 발의 단거리, 중장거리 미사일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응 분위기를 시험해 보려 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리카지아 뉴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북한이 현 국제정세 흐름을 이용하고 있다며 수위를 높인 북한의 더 큰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bigger provocations are coming, and especially if the North Koreans are thinking, you know, this is the time that they can really build out their missile arsenal and not have to worry too much about the United States, because let's face it, for the next at least the next 4 to 5 months.
미국이 향후 4, 5개월 동안 동유럽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북한은 이 시기를 미국에 대한 큰 걱정 없이 미사일 무기고를 확대할 수 있는 때로 본다는 겁니다. 수킴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에 집중하고 있고 한국은 신종 코로나 사태 속에 곧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 시기를 중대한 대가 없이 무기를 시험할 수 있는 자유권을 부여받을 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올해만 9차례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북한이 국제적 권리라고 주장하는 위성 발사를 내세워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국제적 반응과 실험에 따른 기술적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ICBM 발사와 뒤이은 핵실험 실시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의 결정권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정세가 향후 몇 주 안에 이 같은 실험에 나설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발사한 미사일이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미사일이 다른 나라 영토에 떨어질 경우 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톰 긴즈버그 교수는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통보 없이 발사한 미사일이 제기하는 위협은 크게 두 종류라고 밝혔습니다.
Well, there's two kinds of threats. First of all, there's the micro, there's sort of the micro threat, which is, you know, suppose one of those missiles hits something, happens to a ship or a plane or land.
시카고 대학에서 국제법과 정치학을 가르치는 긴즈버그 교수는 먼저 북한이 통보 없이 발사한 미사일이 선박이나 비행기 같은 것을 타격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는 우발 등으로 한국 영토에 떨어질 수도 있다며 이는 무장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긴즈버그 교수는 다른 나라들이 피해에 대한 보복이나 대응책을 세울 자격이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이는 매우 큰 위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일본은 핵 개발에 나선다면 일주일 만에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긴즈버그 교수는 북한 미사일이 선박이나 항공기에 손상을 입히면 국제법에 따라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 영공을 통과한다면 영공 침범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 IMO와 국제항공기구 ICAO 회원국으로서 선박 또는 항공기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인명 안전을 위한 협약과 시카고 협약 등의 근거에 이들 기구에 사전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9년 3월과 2016년 2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 2호와 광명성 4호 발사 계획을 각각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후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 같은 계획을 IMO와 ICAO 등 국제기구에 통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 지난 2019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IMO에 보낸 공식 통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긴즈버그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이 선박이나 항공기를 타격하면 져야 하는 책임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국제관습법인 국가책임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법체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there's another body of law called the law of state responsibility, and that is a matter of basicall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not a treaty or anything. But everyone agrees.
국가 책임법은 조약 같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어떤 누군가가 초래한 피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기본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긴즈버그 교수는 미사일이 무언가를 타격해 해를 끼쳤다면 이것이 국제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피해를 끼친다고 해도 중앙 집권적 집행기관이 없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제3자의 개입을 위한 재판소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당사국인 북한을 회부할 수 있는 조약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만 긴즈버그 교수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할 수 있는 조치로 기존의 제재를 더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ICAO와 IMO는 각각 지난 2017년 10월과 11월 캐나다와 런던에서 열린 총회와 이사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는 결정문을 채택하고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기구는 이후 북한의 지속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앤서니 필빈 ICAO 언론 담당 국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선 관련 36개국이 외교적 논의와 입장을 합의한 이후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위협을 받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만 성명 발표 여부가 이사회 차원에서 고려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IMO 대변인도 부유의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올해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IMO 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의 지속된 미사일 발사에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선 IMO 이사회나 해양안전위원회 등 적절한 기구에 이 사안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라드 겐서 국제법 전문 변호사는 VOE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로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국가인 한국과 일본 등 이웃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해 유엔 헌장의 자위권 인정 조항을 언급했습니다.
Well, I think, I think obviously you have a right to self-defense under the UN Charter. And I think that probably the best thing for South Korea and Japan to look at is what kinds of actions can they undertake to send a very clear signal to China and Russia.
유엔 헌장 제51조는 회원국의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안보리가 필요한 조처를 할 때까지 유엔 헌장에 있는 어떤 조항도 회원국이 고유한 개별 또는 집단 자위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겐서 변호사는 한국과 일본이 가장 잘 살펴봐야 할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냐는 것이라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추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방어적인 활동이나 더 많은 공격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의 한 탈북민이 중국 감옥에 수감돼 북송 위기에 놓인 가족 등 탈북 난민 수백 명의 석방 노력을 호소하는 서한을 제1야당 대선 후보에게 보냈다고 VOE에 밝혔습니다. 현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어 야당 후보에게 호소했다고 말했는데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의 새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든 현 정부의 정책을 바꿔 탈북 난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30대 여성 박보경 씨는 8일 BOA에 최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에서 북송 위기에 놓인 자신의 가족 등 탈북 난민 보호에 나서달라고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부모와 시동생 등 3명이 지난 2020년 초 한국에 오기 위해 북한을 탈출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발이 묶여 중국 선양근교에 머물다가 지난해 1월 공안에 체포된 뒤 연길에 수감시설에 수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도움을 호소하고 중개인을 통해 지역 공안 당국에 뇌물도 시도했지만 모두 허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한국에 있는 외교부에도 했었고 저기 신양에 그 대사관에도 전화를 해서 엄청 가지런히 얘기를 했는데도 아 지금은 안 된, 그냥 안 된다 이러고 너무 안타깝죠, 그게. 네, 제가 중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박 씨는 남편과 눈물로 지샌 밤이 숱하다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근 공약을 통해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로 인식해 홀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야당 후보에게 직접 손으로 편지를 써서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할 때 사람이 먼저다 막 이렇게 공약하고 올라왔는데 실제로 우리 탈북자들 무시하고 탈북자들 외면하고 부모님 고향 자체가 대한민국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호소한 거죠. 제가.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해 7월 성명에서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창춘교도소에 북한 남성 범죄자 450명을 포함해 여러 수감시설에 적어도 북한인 1,170명이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이 현장 난민이기 때문에 북송하지 말아야 한다는 유엔의 권고를 무시한 채 불법 이주민으로 간주해 체포와 강제 북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 당국이 국경을 2년 이상 봉쇄한 채 탈북민들의 송환을 대부분 거부하면서 중국 수감시설엔 적어도 한국행을 시도하다 체포된 탈북 난민 수백 명이 장기간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8일 박 씨 서한과 중국 구금시설 내 탈북민 상황에 관한 BOE의 질문에 탈북민들과 관련해선 그분들 안전을 위해 확인해드리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등 상황을 더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외신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송되도록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와 탈북민 지원단체들은 남북관계 개선에 몰두하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탈북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매우 수동적이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리나윤 선임연구원은 8일 BOA에 한국 정부의 이런 소극적 태도를 거듭 지적하면서 한국의 새 대통령은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바꿔 중국의 구금 중인 북한인들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new South Korean president should turn on the current government's position regarding the promotion of North Korea.
새 대통령은 중국 정부를 압박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인들을 돕기 위해서 전 세계 정부들과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오는 5월에 취임하는 차기 한국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중국 감옥의 탈북민 구명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need to get them out now. And there's four compelling reasons why. North Korea-China border is still shut down.
북한 정권의 국경 봉쇄로 중국이 탈북 난민을 북송할 수 없는 지금이 이들을 구출할 가장 적기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구금 중인 탈북 난민들을 구출한다면 훌륭한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숄티 의장은 한국 정부가 헌법으로 북한 주민을 자국민으로 간주하는 만큼 국민을 보호할 법적 의무도 있다면서 거듭 정부 차원의 탈북민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의 강력한 코로나 대응과 국내 이동 제한 조치로 2년여 동안 발이 묶인 탈북민들과 지원단체들의 고통도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갈렙선교회 대표인 김성은 목사입니다.
우리 갈렙선교회도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데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치는 게 아니라 탈북자 스스로가 포기하고 하나둘 하나둘 이렇게 빠져나가요. 아무리 기다려도 한국에만 갈 수 있다면 기다리겠다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2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 나를 때리고 개돼지 취급을 했어도 이제 거기로 이제 또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아이러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걸 갖다 탈북 단체들이 아 뭐 우리 데리고 있던 사람이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못 하겠고 참 이 정말 난감해요.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도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 단체가 지난해 중국에서 발이 묶인 채 장기간 숨어 지내는 탈북 난민 137명의 생활비와 병원비로 1,760만 원, 미화 14,000여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김영자 사무국장은 앞서 BOA에 탈북 난민들로부터 힘과 용기를 잃지 말라고 보내주는 배려금에 대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다며 그러나 사상 최악의 탈북 난민 상황에 개선 기미가 없어 지원 단체들과 탈북 난민들 모두 매우 지친 상태라고 말했었습니다. 김성훈 목사는 새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정상을 만나 탈북 난민의 강제 북송을 막도록 적극 설득해 줬으면 좋겠다며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길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탈출했던 이들이 북송돼서 뭐 수용소라든지 정말 죽음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BA 뉴스 김영걸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평북과 함경북부 오후부터 밤사이 비 또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낮 최고기온 15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0도, 낮 16도. 양덕 아침 영하 2도, 낮 14도. 신의주 아침 0도, 낮 10도. 구성 아침 영하 2도, 낮 1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다강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흐리고 한때 비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 13도, 강계 아침 영하 3도, 낮 14도, 희천 아침 영하 1도, 낮 1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구름 많겠지만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 낮 10도, 개성 아침 영하 1도, 낮 13도, 사리원 아침 영하 1도, 낮 15도, 신계 아침 영하 1도, 낮 1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3도, 낮 19도, 장전 아침 4도, 낮 16도, 평강 아침 영하 2도, 낮 13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1도, 낮 19도, 장진 아침 영하 8도, 낮 10도, 청진 아침 영하 1도, 낮 10도, 김책 아침 영하 0도, 낮 13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6도, 낮 13도, 김영권 아침 영하 6도, 낮 13도, 삼지연 아침 영하 7도, 낮 7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겠고 동해 북부 먼 바다도 0.5에서 1.5m를 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겠고 먼 바다는 0.5에서 1.5m를 겠습니다. 3월 10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아프리카 수단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해 수단의 민주화로 이행하던 민간 정부를 전복했다고 몰리피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몰리피 차관보는 이소벨 콜먼 미 국제개발처 정책 부국장과 함께 미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몰리피 차관보는 증언에서 우리는 수단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민주주의와 민간 정부를 요구하는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소벨 콜먼 부국장도 수천 명의 용감한 시민들이 매일같이 나와 자신의 안위보다 부패한 군사정권과 그들의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단에서 2018년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킨 이후 미국은 이들을 돕고 있으며 지금은 수단의 민주화를 돕는 가장 큰 지원 세력이 됐습니다. 미국은 수단의 정치적, 경제적 개혁과 함께 민간 정부가 민주화를 이뤄내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 국민들을 배신하자 미국은 7억 달러 규모의 지원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는 수단 국민들의 미래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지원해왔습니다. 그것은 민간인들의 민주적 지도력을 강화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수단 국민들의 바람대로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군부의 영향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동시에 수단에는 인도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2022년 수단 인구의 3분의 1인 1,430만 국민들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7%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980만 명의 수단 인구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수단의 최대 인도 지원국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회계연도에 미국은 수단 난민을 위해 4억 2,9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미국은 수단 국민들을 계속 도울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들에게도 지원을 촉구할 것입니다. 미국의 목표는 수단 국민들을 지원해 그들이 자유와 평화 그리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10일 오전 4시 40분쯤 개표가 약 99% 진행하는 가운데 윤 후보는 48.6% 1,623만 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47.8% 1,596만 표를 얻었습니다. 두 후보의 득표차는 0.8%포인트 약 26만 표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9일 발표된 승리구전사에서 윤 후보가 48.4% 그리고 이 후보가 47.8%로 0.6%포인트 차이로 초박빙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당선이 확실시된 이후 자택을 나선 윤 후보는 당 개표 상황실을 찾아 오늘의 결과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쟁이 끝났으니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윤 후보는 밝혔습니다. 또 헌법 정신과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합치해 국민을 잘 모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성명 발표에서 모든 것은 다 저희 부족함 때문이라며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에서 1위와 2위 후보 간의 격차가 가장 적었던 선거는 지난 1997년에 열린 15대 대선으로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상대로 1.53%포인트 차이의 득표율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9일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있는 어린이 병원을 폭격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러시아의 공습이 수천 명의 민간인이 대피할 수 있도록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마리우폴 시의회는 이날 러시아군이 어린이 병원에 가한 몇 차례의 공습으로 인해 병원이 크게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공습으로 최소 17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엔 인권감시단은 사상자 수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공습은 극악무도한 공격이라고 비난하면서 사람들과 어린이들이 잔해에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67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마리우폴에서만 최소 1,170명에 달하는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날 공습에 대한 질의에 로이터통신에 대해서 러시아군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발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보호를 위한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상황 전개와 관련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 간의 3차 협상 결과 등을 포함한 정치, 외교적 해결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내 체르노빌 원전의 안전장치 체계 자료 전송이 8일부터 중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IAEA는 우크라이나 내 다른 원전의 안전장치 체계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전장치 체계는 원전 내 핵물질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재 약 200명의 기술진과 경비원들이 체르노빌 원전 내에 체류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메일을 통해서만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메일에 의존해서 체르노빌 원전의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직원들은 안전한 근무 교대 없이 원전을 관리하고 있다며 IAEA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레이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8일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를 어긴 중국 기업에 대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레이먼도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불복하는 중국 기업들의 이들이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로 하는 미국산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레이먼도 장관은 중국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중신거제를 포함한 그 어떤 중국 기업들도 러시아의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계속해서 제공하면 문을 닫게 할 수 있다고까지 밝혔습니다. 레이먼도 장관은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와 수출 통제를 우회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분명 구애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3월 10일